여러분 혹시 그 거실에 아주 푹신하고 깨끗한 카펫 위에서 방금 구운 토스트를 먹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버터를 바른 면이 하필이면 바닥으로 딱 엎어졌습니다.
완전 최악의 상황인데요?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반사적으로 빵을 탁 주워들고 후후 분 다음에 속으로 3초 안에 주웠으니까 괜찮아. 혹은 5초 룰이니까 세이프야. 이렇게 외치면서 한입 베어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다들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약간만 바꿔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처음부터 접시 대신에 그 거실 카펫 위에다가 토스트랑 계란 프라이를 아주 예쁘게 세팅해서 여러분께 대접한다면 어떨까요?
카펫 위에다가요? 저는 절대 안 먹죠.
음식도 방금 만든 거고 카펫도 방금 청소기를 돌려서 엄청 깨끗하거든요.
그래도 기겁할 것 같은데요. 뭔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똑같은 카펫에 닿은 음식인데도 하나는 재빨리 주워 먹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약간 모순적인 행동 안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인들의 거대한 우지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자료는 데이비드 드실바 박사님의 신약 성경의 문화적 배경 중 정결과 오염에 대한 강의입니다.
네, 보통 현대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는 책은 사실상 수면제나 다름없잖아요.
맞아요. 읽다 보면 진짜 졸리거든요. 뭐 이동물은 먹지 마라, 피부에 뭐가 나면 제사장한테 가라, 옷에 두 가지 실을 섞어 짜지 마라, 막 이런 내용 투성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복잡한 규제들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고대의 정결법을 그저 좀 고리타분하고 미개한 율법주의 아니면 약간 강박증 정도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 복잡한 규칙들이 단순히 고대의 잔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고대인들이 거룩한 신과 관계를 맺고 우주의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야말로 소름 돋도록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카펫에 떨어진 토스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5초 룰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오염이나 더러움이라는 개념을 평소에 어떻게 느끼는지부터 정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인류학에서는 이 더러움이라는 걸 아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오, 인류학의 정의요?
네, 바로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질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뜻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종이컵 한 컵 분량에 아주 비옥한 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흙이 정원의 화단에 있다면 어떨까요?
뭐 아주 정상적이고 식물한테 유익하겠죠.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렇죠. 아무도 거부감을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흙이 아까 말씀하신 그 거실의 푹신하고 하얀 카펫 위에 쏟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당장 청소기 가져와서 밀어버려야죠. 완전 비상사태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흙의 화학적 성분이 변했나요?
아니요. 똑같은 흙이죠.
흙이 갑자기 막 독성을 띠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 위치가 바뀌었다. 네, 카펫이라는 공간에 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해놓은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카펫 위에 밥을 차려주면 기겁을 하는 거군요. 카펫은 음식이 있어야 할 제자리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에 얽매여서 찝찝해하고 있었네요.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이런 찝찝함이나 거부감을 보통 과학적 언어로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침하는 사람하고 악수하면 찝찝해서 막 손소독제 찾는 거 그런 거요?
네, 우리는 그걸 미생물학이나 세균 감염 때문이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달랐다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설명할 때 덜 익힌 돼지고기에 기생충이 많아서 질병 예방하려고 그랬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고대에다가 억지로 덧씌우는 가장 큰 오류입니다.
아, 건강 때문이 아니라고요?
네. 돼지고기가 의학적으로 해로워서 금지되었다. 이런 식의 현대적 해석은 레위기의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완전 헛짚은 거네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진짜 건강 때문이었다면 기생충 극복할 수 있게 불에 아주 바싹 익혀서 먹으라고 했겠죠. 고대 유대인들은 고문당해서 죽을지언정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누가 건강 지키려는 위생관념 따위에 자기 목숨을 걸겠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배탈 날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걸까요?
고대인들에게 오염이란 단순히 더러운 게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우주적 질서의 붕괴요? 단어 자체가 엄청 거창한데요?
네, 그들에게 정결함이란 모든 것이 신이 창조하신 우주적 제자리에 아주 온전하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부정함, 즉 오염이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혼돈을 일으키는 상태죠.
아, 아까 말씀하신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질이라는 게 이런 우주적인 스케일이었군요.
네, 구약학자 리처드 넬슨이 이 시스템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두 가지 축이라면 그 수학 시간에 배우는 십자가 모양의 그래프 같은 걸 상상하면 될까요?
네, 머릿속에 수직선하고 수평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네, 그렸습니다.
먼저 수직선은 거룩함과 평범함의 축입니다. 꼭대기에는 신에게 속한 특별하고 아주 강력한 거룩함이 있고요.
꼭대기가 거룩함이군요.
그리고 아래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립적인 평범함이 있습니다.
네, 그럼 수평선은요?
수평선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축입니다. 오른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정상적인 정결함이고요.
네, 정결함.
왼쪽은 오염되어서 무질서해진 부정함입니다.
그럼 보통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그 그래프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은 수직선 아래의 평범함과 수평선 오른쪽의 정결함이 만나는 교차점, 즉 정결하고 평범한 상태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 정결하고 평범한 상태요?
네, 딱 이 상태라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나 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은 어떤 건가요?
수평선 왼쪽에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갑자기 수직선 꼭대기의 거룩한 영역을 훅 침범하는 순간입니다.
헉, 부정한 게 거룩한 걸 건드린다고요?
네, 부정한 사람이 적절한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고 거룩한 공간에 불쑥 들어가거나 거룩한 성물을 만지는 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SF 영화 스타트렉이 생각나는데요.
오, 스타트렉이요?
네, 그 엔터프라이즈 호의 워프코어를 보면 물질하고 반물질이 나오잖아요. 이 둘이 우지를 항해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그 보호막이 깨져가지고 부정한 것, 그러니까 물질과 거룩한 것인 반물질이 직접 충돌해버리면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서 배 전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상상한 거룩함이라는 건 막 딱 좋다고 포근한 위로 같은 게 아니라 함부로 만지면 감전돼서 타 죽을 수 있는 초고압 전류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거룩함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부정한 것과 닿는 순간 파괴적인 심판의 불길이 개버리거든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신의 거룩한 임재를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그 장면이요?
네, 그때 이사야가 기뻐하면서 찬영을 한 게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러면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규하거든요.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반물질이랑 부딪혀서 증발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하게 의문이 하나 듭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성이 생리를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혹은 가족이 죽어서 시신을 묻고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절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덕적인 죄악이 되나요?
아, 이 지점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네요. 많은 현대인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곧 도덕적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네,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 자체는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생리 현상이나 장례를 치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피할 수도 없고. 죄도 아니라면 대체 왜 그렇게 엄격한 법을 만들어둔 거죠?
문제는 부정한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아,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네,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우주적 질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부정해진 상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인지가 첫 번째군요.
그리고 적절한 시간과 정결의식, 그러니까 목욕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정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얌전히 머무는 거죠.
아, 선을 넘지 않고 기다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고의로 어기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진짜 도덕적인 악행으로 인한 오염도 있지만 이런 일상적인 오염은 철저히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나누고 시각화해서 관리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어딘가에 그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 유대교는 세상을 범주화하는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정결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결 지도요?
네. 공간, 시간, 사물, 심지어 사람까지 아주 명확하게 분류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간의 지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 성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성전의 구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룩함의 농도에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이 동심원처럼 겹겹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고 좁아지는 그런 구조 말이군요.
맞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오직 여기까지만 딱 들어올 수 있죠.
네.
그 안쪽에 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 나오고 거길 지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남성의 뜰이 나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 다음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어두운 중심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는 궁극의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겹겹이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네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무턱대고 그 공간의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반물질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즉,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혹, 진짜 죽나요?
네, 실제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 성전에 세워져 있던 돌로 된 경고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장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적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아주 섬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와, 그게 그냥 겁지려는 빈말이 아니었군요.
네, 신구약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한 2, 300년 전쯤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인 마카베오하 2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죠?
시리아의 헬리오도로스라는 이방인 장군이 성전의 금고를 약탈하려고 깊숙한 곳까지 무단으로 침범을 합니다.
어우, 선을 확 넘어버렸네요.
네. 그때 갑자기 화려한 갑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진짜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두들겨 팹니다. 결국 그는 반죽음 상태가 되어서 들것에 실려나가죠.
천사들한테 채찍질을 당했다고요?
네. 거룩함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예시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음식의 지도도 정말 특이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육상동물만 먹을 수 있고 바다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해산물만 허용되잖아요.
네, 아주 복잡하죠.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랍스터 구이인데 랍스터가 레위기에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는 이유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 랍스터가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살면 지느러미로 헤엄을 쳐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육상동물처럼 다리가 달려가지고 바다 밑바닥을 막 걸어다니잖아요. 즉 창조의 질서에서 바다 생물과 육상 생물의 범주를 함부로 섞어버린 한마디로 선을 넘은 생명체라서 부정한 거라는 논리 아닙니까?
와,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창조란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였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명확히 나누는 것처럼요.
아, 나누는 게 창조군요.
네,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범주의 특질을 막 섞어서 가지고 있는 생물은 신이 정한 완전성에서 벗어난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돼지 역시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 범주를 충족하지 못해서 부정한 동물이 된 것이고요.
그렇군요. 피를 절대 먹지 못하게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했고 생명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가장 신성한 것이었거든요. 피는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의 고유 영역이었기에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피를 완벽하게 빼내야만 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하나가 찰칵하고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오, 어떤 퍼즐이죠?
그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현대인들 눈에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안 어울리는 두 문장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아, 네, 그 구절이요.
앞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인용하신 그 위대하고 고귀한 도덕적 명령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씨앗 썩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내 가축을 다른 종교와 교미시키지 말고 두 가지 종자를 섞어 밭에 뿌리지 말며 두 가지 재질로 짠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읽으면서 엄청 당황감을 느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이웃사랑이라는 숭고한 도덕이랑 옷에 리넨하고 양모를 섞어 입지 말라는 이런 자잘한 의식적 규칙이 대체 왜 같은 무게로 그것도 나란히 취급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우주적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도덕법과 의식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이나 물리적으로 두 가지 씨앗을 섞지 않는 것이나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적 질서의 선을 지키는 단 하나의 법이었던 거군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우주와 사회, 그리고 도덕과 일상이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더 큰 역사적 맥락과 쫙 연결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이 복잡한 음식과 공강의 규칙들이 결국 아주 고도의 사회공학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공학이요? 아니, 음식을 가려먹는 규칙이 어떻게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의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거네요.
로마 시대의 화려한 도시에 사는 한 유대인이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로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이웃 이방인이 자주 가는 동네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턱 살 수 있을까요?
아, 못 사겠네요. 그 고기가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 제물인지, 피를 완벽하게 뺐는지, 랍비가 승인한 방식대로 도축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수파인 이방인들의 시장과 식당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자기들끼리 율법에 맞게 가축을 기르고 도축하고 유통하는 자신들만의 식재료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하잖아요.
와, 소름이 돋네요.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못하고 한 동네에 다 모여 살아야만 했겠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끈끈한 유대인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음식 규정이 단순히 메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나 통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대한 사회적 방벽이 된 것입니다. 식탁에서부터 이방 세계와 아주 뚜렷하게 선을 긋다 보니까 그들은 거대한 헬레니즘 문화의 압도적인 동화 정책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식단 규칙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소멸을 막아낸 강력한 울타리였던 셈이죠.
아, 거시적인 우주와 사회의 지도가 개인의 밥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 지도가 더 축소되어서 개인의 몸이라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로까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특히 피부에 생기는 나병 같은 피부병이나 몸에서 체액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다루잖아요. 솔직히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요.
아,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의 공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메리 더글라스요?
네, 그녀는 자신의 명저인 정결과 위엄에서 이 신체 규정들을 기가 막히게 분석해냈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물리적 신체가 곧 닫힌 시스템, 즉 사회나 국가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라고 보았습니다.
제 물리적인 몸뚱어리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고요?
네, 인체를 하나의 국가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을 쫙 감싸고 있는 피부 표면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이스라엘의 국경선과 같습니다.
아, 피부가 국경선이군요.
그런데 피부에 아주 심각한 병변이 생겨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거나 피와 체액이 몸 밖으로 통제 없이 줄줄 흘러나온다면 어떨까요?
아, 국경선이 무너지고 내부의 것이 외부로 막 빠져나가서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 질병 자체가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경계가 주변 강대국이나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고 정체성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그 집단적인 공포와 강박이 개인 신체의 경계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규제로 투영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국경을 철통같이 지키듯이 내 몸의 경계도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했던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이나 피부병에 걸리면 성전 밖으로, 심지어 진영 밖으로 철저하게 격리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간이 쫙 흐르면서 기원전 몇 세기쯤 되면 유대인들도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단순히 물리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을 훌쩍 넘어서서 자신들만의 어떤 새로운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 이른바 제2성전기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정결법을 훨씬 더 깊이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오, 철학적인 사유가 들어가는군요.
네, 기원전 2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문헌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우화적, 즉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등장합니다.
어떤 해석인가요?
유대인들이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를 먹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율법이 먹지 말라고 금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맹금류는 다른 약한 동물을 잔인하게 찍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맹금류를 먹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타인을 폭력으로 짓밟고 약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교훈을 매일매일 식탁에서 되새긴다는 것이죠.
오, 율법을 인격의 수양독으로 완전히 승화시켰네요. 그럼 아까 언급하셨던 마카베오 시대의 문헌, 그러니까 마카베오와 사장 같은 데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오나요?
네, 거기서는 이 식단 규칙을 일종의 영적 훈련으로 봅니다. 그리스인들이 내어놓은 정말 맛있어 보이는 돼지고기 구이나 랍스터를 눈앞에 딱 두고도 그것을 단호하게 참아내므로써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자제력과 통제력을 맹렬하게 기른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후대 유대인들에게 이 까다로운 규칙들은 그저 억지로 복종해야 하는 무거운 족쇄가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었죠.
식탁 위에서 하루 세 번씩 벌어지는 고도의 마음 챙김 훈련이자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헬스장 같은 그런 영적 트레이닝이었던 셈이군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 그 규칙을 지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접촉으로 인한 2차, 3차 오염까지 신경 쓰면서 자신들만의 식탁 교제를 그토록 엄청나게 엄격하게 유지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바리새인들도 그런 거였군요.
네, 그들은 쓰고 들어가고 혼탁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신의 성품을 자신의 일상과 밥상 위에 오롯이 반사해내려는 아주 절박하고 핵심적인 신념을 외적으로 치열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깊고 복잡했던 탐구 여수정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길을 잃고 덮어버리셨던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 누구나 겪는 통과의례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그 복잡한 정결법들은 결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한 무의미한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거룩함을 지닌 신과 안전하게 교제하기 위한 방어복이었고요. 또 거친 이방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정교하게 짜낸 생존 매뉴얼이자 우주 만물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질서의 지도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들은 그 촘촘한 규칙들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함이라는 렌즈로 조율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신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자리를 찾아가고자 정말 처절하게 분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고 싶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오염을 피하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치열하게 걸러내면서 선을 그었죠.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종교적 개념이 많이 옅어진 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우리들만의 정결법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사상과 신념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누군가를 제자리에 있지 않은 불결한 오염물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세속적인 정결법을 무기 삼아서 그들을 거실 카펫 밖으로 치워버려야 할 흙먼지처럼 여기며 현대판 이방인의 뜰 밖으로 잔인하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어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선긋기에 대해 다 함께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